역대하 제3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10절 말씀.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좌편의 한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우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15절 말씀.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의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2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일에는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너희들은 성결하라. 성결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을 앞서가라고 하셨습니다. 즉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도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며 교회에도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며 나라에도 지도자가 본이 되어 앞장서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열두 돌을 취하여 기념물을 삼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리아산에 세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주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고하는 중에 오늘은 일곱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방황하는 생활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일곱 족속을 물리쳐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물리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약 350년 동안은 사사시대입니다. 12사람의 사사들이 있었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세워 이리하여 사사시대는 12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 시대 350년 사사시대를 가르쳐서 영적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 통일왕국시대에 들어가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왕으로 사울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다윗왕이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가장 소원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너는 힘껏 하라 그리고 29장 1절과 2절은 이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으니 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많은 보화들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역대하 3장에서 성전 건축의 전체를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이 세 가지 들어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되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건축하였다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모리아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가? 여러 곳의 건축도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모리아산을 성전 건축 대지로 허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가? 우리 한국분들은 특별히 묘를 쓸 때 남향을 좋아하고 집도 남향을 좋아하고 우리 한국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터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그런 풍속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모리아산이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바친 곳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불순종할 수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함께 이삭에게는 장작을 지워가지고 칼과 불을 가지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드디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결박하여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다 보니 한 수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수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리아산은 죽어야 될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신 곳이 모리아산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을 보면 또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이 모리아산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이라면 1000년 후에 이 모리아산에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다윗 시대에 주전 1000년경 다윗 시대에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인데 여기에 있었던 사건을 이 역대하의 기자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순수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사건에다가 의미를 덧붙인 역사 철학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의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다가 건축을 했는가? 모리아산에 건축을 했다. 그러면 역사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다윗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 배경은 역대상 21장에서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동서사방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 하에 가보면 군데군데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즉 여호와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니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겼다.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다윗의 군사도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으로 같이 하시니 다윗이 승리하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군사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과시하기 위하여 자기의 신복 대장 요압에게 도대체 이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경내에 군대에 나아갈 만한 인구가 얼마 되나 조사해보라고 했습니다. 요압은 그걸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지 전쟁에 승리한 것이 군사에 있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명령이기 때문에 군사를 다 점검해서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인구 조사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이 승리한 것이 다윗의 군사력만은 아니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에 다윗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승리했는데 이제 자기의 군사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셔서 다윗에게 벌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벌을 주겠는데 세 가지 벌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벌은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그 나라에 흉년이 드는 일이 있겠느냐 아니면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하겠느냐 아니면은 3일 동안 온 백성에게 온역 이런 중한 독종과 같은 병이 생겨서 고통을 당하겠느냐. 다윗이 많이 생각한 후에 3년 동안 흉년 드는 것도 길고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다가 죽는 것도 고생스럽고 적군에게 손해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동안 온역을 온 이스라엘 경내에 임하게 하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여러분, 한 사람 지도자가 잘못함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시켜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런 희생을 당하고 난 다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하겠다.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되 그들에게 용서의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번제를 드릴 것인고 하니까 여부스 사람, 그 당시에 여부스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여부스 사람 중에도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 타작마당에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 언덕이었고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사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까 내가 그 땅을 좀 사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왕이여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거 내가 거저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제는 정신이 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역대상 21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정당한 값을 주고 희생의 대가를 내가 대가로 제사를 드릴 텐데 여호와께 거저하지 않고 값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영적으로 깨기 전 같으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거저 가져가라고 하면 공짜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으니 좋아했겠지만, 이제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 정성을 들여서 값을 지불하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서 그는 600세겔, 금 600세겔을 주고 샀는데, 그 당시로는 상당히 아주 비싼 값으로 샀습니다. 지금 계산으로 한 10만 불 정도 되는 값인데,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제단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의미로 번제를 드린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모리아 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바위라고 해석하는 곳에 지금 모슬렘들이 큰 황금 도움으로 그들이 말하는 모슬렘 사원을 지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곳은 거기서 조금 떨어진 언덕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전체적인 의미는 오늘날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모리아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하시고 그 터 위에 오늘 교회를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터 위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은 바울사도가 기록한 대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건축했다고 하는 교회의 터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오늘 8절에 보면은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솔로몬이 이제 여러 가지 지었지만은 지성소를 지었으니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8절로 14절 가운데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지성소를 지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여기가 성소라면 이 강단을 지성소로 그 구약시대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짜서 금으로 입힌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은 속죄소를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문으로 해석하면 죄를 용서받는 장소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키포레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키포레스라고 하는 이 말은 덮는 곳이다, 가리우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그것을 atonement cover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궤안의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속죄소는 고발한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그것이 간단한 계명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는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계명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물질을 더 사랑하고 내 명예를 더 사랑하고 내 지위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계명은 뭡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런 뜻인데 욕심 부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우리 한국의 두 지도자들도 욕심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사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욕심이 뭡니까? 속죄소 덮어주는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1년에 한 번씩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가서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덮어주는 가리워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이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켰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은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놀라운 축복의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15절에 보면 전 앞에 두 기둥을 만들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세운 의미가 무엇인가? 오른쪽에 기둥이 하나 있고 왼쪽에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두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기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우셨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그 야긴이라는 말에 1번이라고 붙어있지요. 아래 내려가면은 저가 세우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거기는 2번이 붙어있지요. 2번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두 기둥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야긴이라고 불렀는데 그 야긴이라는 말은 저가 세우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긴이라는 기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1절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야긴이라는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더라도 그 일을 성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마음의 뜻입니까? 이것이 정말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은 성공될 것이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그 일이 성공됨으로 오히려 나에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일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오른쪽 기둥을 보면서 야긴이라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된다. 그걸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이죠. 왼쪽 기둥은 뭡니까?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했는데 보아스라는 말은 그 안에 능력이 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왼쪽 기둥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때로는 실망과 좌절과 마음속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간구하는 바가 다 절망적인 사건이 되고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들어올 때에 왼쪽에 무슨 기둥이 있는가 하면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는데 그 보아스라는 기둥의 의미는 너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느니라.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노래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7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실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왼편 보아스라는 기둥을 보면서 여호와 안에 능력이 있음을 보고 힘을 얻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한국에 나가면서 또 토요일 날 돌아오는 이 며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힘을 체험하고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에 화요일 날 오후 9시 40분에 저녁 9시 40분에 도착해서 그 밤을 지나고 수요일부터 이제 하루에 세 번씩 새벽과 낮과 저녁에 합동신학교라고 하는 수원에 있는 그 신학교에 가서 약 250명 신학생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제가 갈 때부터 얼마나 지쳐 있었고 정말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마음속에 망설이고 괜히 이 집회를 허락했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마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벽 1시에 저를 깨워주시고 제가 새벽 1시에 깨워주셔서 1시부터 새벽 기도회 6시까지 5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력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준비를 하는데 보통 같으면 한 20시간 정도를 정말 고심하면서 작업을 해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5시간 만에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능력의 힘이 저를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정말 실감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돌아올 때도 14시간 뉴욕까지 오는 시간에 처음 10시간 동안은 눈 깜빡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고 하나는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이라는 기둥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성취된다는 것이며, 보아스라는 기둥은 너는 불가능하지만은 여호와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두 기둥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며 놀라운 능력을 얻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붙들고 남은 일생 동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